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 10강. 저작권 2020, 테드 힐더브렌트.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을 가르치는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입니다. 야곱 이야기의 마무리에 대한 10강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요셉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이다. 퀴즈 및 시험 미리 보기 0. 00-2. 58. 수업을 주문하러 오세요. 오늘은 다루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오늘은 후크나 사기꾼으로 제네시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의 기사와 민수기 책에서 민수에 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다음 목요일에 첫 번째 큰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넘어섰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온라인에 오래된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목요일 밤, 금요일 아침부터 새로운 학습 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것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카일이 시험 복습 세션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카일 링컨.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또한 당신이 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당신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지만 당신이 다루고 돌보았던 모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 야곱이 장작원을 얻음. 붉은 스튜 2시 59분 마이너스 4. 27. 지난번에 우리는 이삭의 속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빡빡했고 이삭과 에서는 빡빡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좀 사오너라. 테네시에서 하는 것처럼 바비큐를 즐겨보세요. 그러자 야곱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옆으로 끌어냅니다. 그녀는 야, 우리가 들어가서 그를 속일 거야 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염소 털로 만든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그것이 잘못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빠, 축복은 딱 하나뿐인데 제 형이 저를 찢어버렸어요. 이삭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그 축복은 야곱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지만 너는 내 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삭에 대한 이러한 속임수와 부모의 편에, 즉 아버지는 한쪽을 선호하고 어머니는 다른 쪽을 선호하여 이러한 형제간 경쟁을 야기하여 야곱의 거짓말, 그의 속임수를 초래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임수 또는 치유하는 자처럼 들립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길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이지만 히브리어는 속이는 자처럼 들립니다. 직접적인 어근은 아니지만 사기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말에 힘을 구하여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C. 이삭을 속인 결과 4시 28분 마이너스 10. 09.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하자면 그것을 무사히 넘기는 동안 야곱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노인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의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을 수 있을까? 그의 아내는 그를 배신했고 그의 아들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눈먼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눈먼 노인이었고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에서는 아빠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죽을 때까지 놔두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죽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었을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동물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는데 에서는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형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리브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고 리브가의 결과였습니다. 아니면 리브가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20년 동안 떠나고 그녀는 누구와 함께 남게 될까요? 그녀의 며느리. 에서는 두 명의 헷 여자와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이 여자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있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문제인가요?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긴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들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내에게 충성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아들, 남편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충성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남자를 찾을 때 찾아야 할 것 중 하나가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었습니다. 남자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떠나야 합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하란으로 도피할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도 끊길 예정이다. 20년 동안 가족과 연결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속이는 데 따른 결과가 있습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꾀함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는 도망칠 때 어디로 가나요? 그가 가는 동안 나는 이 방을 이스라엘 땅의 비유로 사용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중해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산들이다.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협곡에는 요단강이 있고 나는 사해이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1270피트 낮아서 물이 모두 그곳으로 흘러든다는 뜻입니다. 물은 어떻게 나오나요?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발해야 합니다. 물이 증발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다는 점점 더 짜게 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사해, 데드시, 라고 부르지 않고 소금바다, 솔트시, 라고 부릅니다. 소금이 33%인데 염도가 높다는 건가요? 금이 33%인데 염도가 높다는 건가요? 바다는 일반적으로 약 6-7%입니다. 33%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을 때 테이프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어머니는 인터넷이 없으셔서 절대 이걸 보지 않으실 거예요. 지방이나 근육이 더 잘 뜨나요? 지방이 뜬다. 어머니가 사해에 들어가시는데 밑에서 다리가 빠져서 일어서실 수가 없어서 옆으로 끌고 가서 세워주시지 못해서 누군가 세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소금 때문에 부력을 받았기 때문에 발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나쁜 것을 빨아들이기 위해 소금을 뿌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해의 아하바 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지능 목욕을 하고 몸 전체에 바르면 몸에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소금 바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이곳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후세인 국왕은 그의 아내가 미국인이고 그곳에서는 훌륭한 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디 베델에 있는 야곱의 사다리 10시 10분 마이너스 18, 36. 야곱은 어디로 가나요? 그는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북쪽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는 무슨 뜻인가요? 엘, 은신, 가드를 의미하고 엘, 은 엘로힘의 약어이다.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베들레헴 빵의 집에서 베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동안 이곳이 야곱의 사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28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기로 갔다가 잠에 듭니다. 그는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누워있다. 주일학교에서 그가 바위 위에 베개를 베고 누운 후 야곱의 사다리 꿈을 꾼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꿈의 땅 위에 층계가 얹혀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자마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나니 내가 이 땅을 얻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고 이삭에게도 그 언약을 되풀이해 주었고 이제는 야곱에게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편만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 전환의 시기에 야곱에게 다시 반복된 땅과 씨앗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신이 그를 여기서 만나는데 천국으로 가는 이 계단은 뭐지?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데 저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로 이집트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직사각형의 매끄러운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의 앞쪽에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고 믿습니다. 지구라트는 실제로 산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그 위에 거할 수 있도록 산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형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지구라트 형태였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추측하고 있으며 확실하지 않지만 꼭대기에 있는 신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지구라트 구성일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 갱신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학 시절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교회에 다니고 부모님이 종교적이어서 종교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질문은 당신이 정말로 종교적입니까? 그러면 가족을 떠나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제 그것은 부모님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많은 면에서 당신이 자신의 사람이 되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이 되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세속 대학을 다녔고, 그들은 계속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가? 나는 성장하면서 지켜온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야곱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8절에서 야곱이 이 기념물을 세웠고 여러분은 족장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 기념물을 세워 기념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기념비가 있나요? 워싱턴 기념비에 가본 사람이 있나요? 키가 정말 크네요.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워싱턴 기념비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념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것을 촬영했고 분명히 기념관에 균열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기념관은 워싱턴을 기념하는 곳, 베트남 기념관에 가는데 가보셨나요?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방금 지은 한국전쟁 기념관에 가곤 하셨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새로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도 있는데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꽤 흥미로울 것 같아서 다음에 내려갈 때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의 사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0년 후에 여기로 다시 올 예정이에요. 그는 떠나고 베델로 돌아올 것이고 20년 후 여기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실까 하노라. 먹고 입을 것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라. 야곱은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데려가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 놀이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집 쪽에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가 어떻게 돌을 쌓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셀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에서 나는 당신에게 10분의 1을 주겠습니다. 이 10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줄 것이고 여러분은 레위기와 다른 것들을 읽으면 10분의 1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11조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나 11조를 드리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전쟁 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 이 10분의 1 급여나 11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면 내가 없는 동안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란의 야곱, 나엘, 레아, 라반 18시 37분 마이너스 20, 11.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야곱은 베델에서 출발하여 저 뒤쪽 문으로 나가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가 하란에 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여자 만나러 갈 거면 어디서 놀아? 우물에서. 당신은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난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우물가에 있는데 하인이 차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늘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난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나요? 우물에서. 그래서 야곱은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나엘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눈이 약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레이첼은 몸매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야곱은 나엘을 사랑하며 당신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이게 이 여자를 위한 물물교환인가요? 내가 당신 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이 여자에는 간을 잘랐나요? 그녀는 그것에 동의해야 했나요? 일반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야곱은 그녀를 위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랑, 욕정과 시간의 본질. 20시 12분 마이너스 22. 48.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 중 하나는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랐을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의 사랑. 당신은 성적 매력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었고 이정욕, 욕망, 에로스 또는 에로틱한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여기에 있고 에로틱한 사랑은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항상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운 좋게도 저는 제 아내를 만났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갑자기 이 두 가지 일이 이렇게 됐고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 저에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재능이 있고 내가 꿈꾸던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그녀를 정욕하지만 그녀를 사랑합니까? 차이점이 보이나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고민했어요. 나는 그 물건을 정리해야 했고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물건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며 7년 동안 그녀를 위해 일하다가 7년이 지나서 라헬이 이 사람을 바라보느니라.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중에 여자를 위해 7년 동안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7년이면 긴 시간인가요? 시간은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는가? 정욕은 이제 소모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진부하게 말하면 사랑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난 지금 레이첼은 이 남자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확신할까요? 이 남자는 그녀를 위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텍스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진부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름다움보다 냉소적인 태도로 더 잘 표현합니다. 야곱은 나엘을 사랑하면서 작은 딸의 대가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함으로 그 기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아름답다. 즉 7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말이다. FE 야곱과 라반,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한다. 22시 49분 마이너스 28, 39. 이제 이것이 이야기의 끝인가요? 이것은 장인 라반이 여기서 좋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의 결혼식 밤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이콥은 밖에 있고 그들은 큰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우선 그 문화에서 당신은 여성을 얼마나 많이 보나요? 내 아내가 시내산에서 이 여인과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 사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모두 금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금으로 덮여 있었나요? 실제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에서 여성에게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그녀의 눈뿐입니다. 그녀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결혼식 장면에 있고 당신은 그가 여전히 그녀의 눈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약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텐트 상황에서 여자들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고어던 칼리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켜지 않는 곳에 나가면 밤이 정말 정말 어두워지나요? 그리고 검은 염소털로 만든 베두인 텐트에 들어가면 너무 어두워집니다. 얼굴 앞에 손을 댈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장소에서는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큰 전환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여종을 주었더니 아침이 되어 야곱이 장막에서 나오매 아침이 되어 돌아보니 레아가 있더라. 그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레이첼. 그는 속았나요? 이제 여자들이 몸을 가리는 문화에 속기 쉽나요? 어쩌면 여기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카일. 난 맞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도, 즉 큰 파티가 있었고 파티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텐트에 들어갔을 때 텐트 안에는 밤에 침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마도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탈레반 유형의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 명의 탈레반을 쫓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레반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유령 같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뒤 갑자기 길을 내려다보니 세 명의 여자가 길을 걷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들은 얼굴까지 완전히 가리고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걷지 않습니까? 그들은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밖을 내다보는 격자무늬 같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이었던 어떤 개인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세 명의 여성을 보기 시작하고 그의 지휘관에게 싸버리자 저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여자들을 쏘려고 합니다. 해병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은 아니요. 저 사람들이에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 여성들에게 고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해병대가 올라가서 여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문화에 위배되는 일이며 제가 아는 해병은 지금까지 세 명의 탈레반이 그렇게 해서 도망쳤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은 여자로 변장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걷는 방식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들이 도망친 방법이었습니다. 말을 걸려면 여성 통역사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여자처럼 옷을 입고 도망가는 게 꽤 교활한 행동이었나요?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당신의 결혼식 밤은 인생 최고의 밤과 같았습니다. 일어나 뒤를 돌아보면 내아가 보입니다. 남자로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몇 년 전에 나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레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당신이 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자 그 사람이 돌아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게 끔찍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거절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알아? 그런데 이제 레아가 누나예요. 언니와 여동생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요. 진심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작은 딸이 먼저 결혼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언이다. 내 말은 우리가 그런 용어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무슨 일이? 나발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아이러니한가? 속이는 사람이 속는 걸까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속임수, 거짓말, 속이는 일이 갑자기 그의 결혼식 밤에 속이는 자가 속게 됩니다. 그에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는 마침내 그에게 닥칠 일을 알게 됐어요. 나는 윤리적인 렉스텔리언이즈 평가인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유 야곱과 일부다 처제, 역사적 서사, 규범적인가, 비표준적인가? 28, 40대 35, 15. 이제 야곱은 일부다 처제입니다. 지금 설정된 것은 나반이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작은 딸을 얻기 전에 큰 딸과 먼저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아, 앞으로 7년을 더 보내야겠다. 당신이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에게 몇 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에게 7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이콥은 이 두 소녀를 위해 14년 동안 일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는 리어와의 일주일이 끝난 후에 레이첼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직후에 레이첼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7년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는 동생을 위해 또 7년을 일합니다. 이제 야곱은 일부다 처제입니까? 미국 문화에서 일부다 처제가 멋진가요? 워렌 제퍼즈를 따라한 사람이 있나요? 텍사스의 이 아내들을 모두 둔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결혼한 소녀들 중 일부는 13에서 14세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일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것은 오래전 모르몬교 전통의 일부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모르몬교도들은 일부다 처제를 철폐했지만 원래 모르몬교로 돌아가는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아내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밀어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할 때 침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은 일부다 처제였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야곱은 일부다 처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부다 처제를 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서술을 다룰 때 규범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때때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기술하고 그에 대해 승인이나 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보편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야곱이 잘못된 일을 하였습니까? 야곱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종종 단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옳든 그르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당신은 야곱이 일보다 처제라서 성경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는 마리에 가서 짐니린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가 마리의 대왕인데 왕들의 연대기를 정리할 때 짐니린을 거물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시도합니까? 짐니린은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짐니린 덕분에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며 짐니린 덕분에 운하의 물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는 왕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됩니까? 성경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은 글쎄요, 이스라엘에도 큰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데이비드.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밧세바. 예, 그러니 데이비드에게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네, 그게 뭐였죠?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인데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좋아요. 그럼 르호보암이라고 했죠? 글쎄, 그는 재앙이었고 당신은 왕의 목록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다 사마귀가 있느냐? 다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이 그들의 사마귀를 덮어주나요? 성경은 그들의 죄를 덮는가? 아니면 성경은 그것이 어땠는지 알려주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서는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러한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는가? 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점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책입니다.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제이콥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까요? 일보다 처제는 효과가 있나요? 성경은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아내가 두 명 있어서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 다음 누가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인지 경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볼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역사를 읽을 때 규범적인 것, 항상 존재하는 것, 비표준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것을 했고, 그것은 실제로 옳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그 시간과 그 장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영원히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역사를 다룰 때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 설명과 규정을 분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고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29장으로 내려가 보세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일체. 하나님은 누구의 자궁을 여시는가? 내 아에.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편을 드시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십니다. 레이첼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레이첼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엘의 태는 닫혀 있고 레아의 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기꾼인데 야곱과 라엘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웠습니까? 이해했나요? 이곳에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야곱, 라헬, 레아와 그들의 여종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기한다면 그들의 어머니를 좀 더 존경할 만한 인물로 만들고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건 사실 일부다처제 관계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레아는 그 후에 맏아들인 르우벤을 낳았고 그 뒤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H. 합한체 식물과 다산 35, 16대 38, 18.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첼은 나도 아이를 좀 낳아야 해요. 그래서 30장 14절에서는 밀추수 때에 늦봄, 르우벤이 밭에 나가서 합판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합판체는 무엇입니까? 합판체는 맏형 르우벤이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온 식물이라고 합니다. 나엘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합판체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나 레아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내 아들들에게도 합판체를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레아는 여기서 조금 기분이 나빠집니다. 레아는 야, 내가 내 남편을 훔치고 이제는 내 아들의 합판체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합판체 공장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자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합판체 한 그루 값에 팔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자게 될 사람을 놓고 물물교환을 하고 있으며 합판체 한 그루를 받고 그를 팔아 넘깁니다. 오늘 밤에 너랑 같이 자도 돼 합판체 두어 개만 주면 돼 이 사람은 식물 몇 그루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합판체 식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합판체 식물이 주로 다산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합판체 식물을 얻었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합판체 식물은 그들의 문화에서 다산 식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추염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성적으로 강력해집니다. 아마도 그것이 고대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것이 고대 형태입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게 낫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것이다. 나에게 아이를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합판체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본문은 그녀가 합판체를 얻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한 하나님이 라엘의 말을 들으시고 라엘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첫째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나엘의 첫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조셉. 하나님이 내게 더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더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나엘에게 아들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합판체의 결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아이 요셉은 나엘의 맏아들입니다. 38, 19대 40, 03. 요셉이 보석이 될까요? 요셉은 성경에 몇 안 되는 보석 중 하나이고 다니엘은 구약의 또 다른 보석 중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난할 여지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있지만 요셉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아들 요셉은 합한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엘의 첫째 아들이요. 나엘의 마지막 아들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벤, 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벤은 내 아들을 의미하고 예민은 오른손을 의미합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오른손이 명예의 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랍 문화권에 있을 때 아랍 친구가 다가와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면 이것이 심각한 모욕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오른손은 영광과 축복의 손입니다. 왼손으로 흔든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그들은 물을 내리기 전에 집안의 특정 방에서 왼손으로 특정한 일을 하고 왼손만 사용합니다. 화장지가 있든 없든 항상 왼손으로 수행됩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이 미국인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하지만 거기엔 때때로 사치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화장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당신과 악수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심각한 모욕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 명예의 손으로 악수하면 큰일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내 손자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즉 축복과 권세와 그와 같은 것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은 나엘의 두 아들이 될 것입니다. 제2, 베들레헴에서의 나엘의 죽음과 성경적 반향, 40, 04-43, 39. 레이첼은 어디서 죽나요? 그녀는 태어날 때 벤자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에서 여성들은 유아를 낳다가 죽나요? 일반적으로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레이첼은 베냐민을 낳고 곧 죽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어디서 죽나요? 이것은 중요해집니다. 레이첼은 죽는데 어디서 죽나요? 그녀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바로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녀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뼈를 따라 내려가는 주요 리지 루트 고속도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외곽의 나엘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웠고 그녀는 베들레헴의 여주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의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예수님 시대 나엘이 언급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박사들이 헤롯에게 나아오자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직후에 라마, 북쪽으로 꽤 먼 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얻는 것은 이런 종류의 에코입니다. 나엘은 베들레헴 밖에서 죽고 20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이런 메아리를 듣게 됩니다. 나엘은 베들레헴의 여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즉 베들레헴의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 메아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힐데브란트, 마태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서 뭔가 잊어버렸네요,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엘이 자식 때문에 우는 소리가 라마까지 들린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야곱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데 왜 예레미야는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엘은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애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들레헴 밖에서 나엘의 죽음으로부터 이 메아리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이 메아리는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곳에서 그리고 태어나고 그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이런 종류의 삼중 울림을 얻을 수 있으며 베들레헴 밖에서 나엘이 죽어가는 것은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가서 오늘날까지 베들레헴 밖에 있는 나엘을 위한 기념물을 볼 수 있습니다. K. 나엘과 가족의 신들 43, 40대 46, 11. 이제 레이첼이 죽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문밖에서 라반을 떠날 예정입니다. 라반이 그를 갈취했고 그도 라반을 갈취했습니다. 그들은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은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31장에 나오는데 나엘은 가족 신들 중 하나를 훔칩니다.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으며 야곱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한테서 도망치는 거야? 당신은 내 물건을 모두 훔쳤고 내 딸을 훔쳤고 내 손자를 훔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이콥 뭐하고 있어요? 게다가 야곱아, 너는 내 신들도 훔쳤구나. 야곱은 나는 너희 신들을 훔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신들과 함께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어리석은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아마도 이방 신들과도 장난을 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라반이 들어오고 아버지는 그의 딸, 나엘에게 접근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나갔고 라엘은 그 가족 신들을 훔쳤습니다. 라반이 뒤쫓자 라엘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자의 태도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 신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아빠를 깨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어요. 꽤 그럴싸한가요? 레이첼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앉아있는 신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시죠? 부족의 신, 큰 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신에 대해 말할 때는 6인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왜 가족의 신을 원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신을 가진 사람이 유산을 갖게 되므로 20년 후에 그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빠,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유산의 일부를 받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가능한 상속권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난 수업에서 제안했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들이 다산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네이첼은 그녀가 더 다산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신들이 정말로 그녀에게 아이들을 주었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그 여자는 다른 신들과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녀는 다른 신들과 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상속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산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 선택에 관한 수업에서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엘 부니엘의 야곱, 에서의 만남 46, 12대 57, 40. 이제 32장의 씨름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면서 다메섹을 지나갑니다. 그는 킹스 하이웨이, 킹즈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어요. 그는 검은 셔츠를 입은 이 친구가 있는 곳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는 계곡이 와디 압복, 와디 제브박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을 야복강이라고 부르는데 야복강에 가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로 가는데 이 야복강을 찾는 거겠죠? 너비는 몇 피트였습니다. 깊이는 몇 인치였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했는데 그것은 도랑에 비해 조금 큰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도랑을 본 적이 있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나는 야복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해서 진지하게 당신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고 깊이는 약 인치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나이아가라 강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진짜 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들은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강력한 조던로를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거대한 요르단 강이 이 방만큼 넓고 평균 깊이가 3피트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그 강을 부르나요? 나이아가라는 강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는 그것을 시냇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건 거기 물이 훨씬 적다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이리호, 네익 이리와 슈피리어호, 네익 수피리어에 익숙합니다. 슈피리어 호수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 너희들은 여기서 바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훨씬 더 많고 저기에는 물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야곱이 내려오는데 에서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해입니다. 에서는 여기 아래 에돔 땅 출신입니다. 에서는 그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될까요? 좋아요. 야곱은 그의 부하 400명과 함께 에서를 만날 예정입니다. 야곱은 죽기까지 겁이 났습니까? 커라티 키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토는 미락이 씨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여자를 훔친 것에 대해 여전히 화가 났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미라기를 죽일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가족 내에서 저는 여러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종종 10년, 20년 동안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품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브킹이라는 남자를 알고 있었고 보안이 가장 철저한 교도소에서 일했으며 어부는 살인 혐의로 35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마침내 50대 후반에 나왔을 때 노인이 되어 나왔다. 그들은 그에게 75달러를 주었고 그는 인디애나 주 교도소에서 자신이 있던 조지아까지 버스를 탔습니다. 35년 후 그는 자신의 집 문으로 들어섰고 이것이 솔직한 진실이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35년 만에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고 그의 집에 들어섰고 그가 집에 들어간 날 거기에는 12게이지를 든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35년 만에 그를 죽였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총알을 맞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었어. 질문.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35년 동안 허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나요? 허브는 35년이 지난 지금 묘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품고 있나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에서를 봤을 때 에서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400명의 부하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많은 여성과 아이들. 야곱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남자의 남자입니까? 나는 제이콥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먼저 왔을 때 그는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정말 현명한 일인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선물을 주나요? 나는 꽃을 시험해 본다. 선물은 때때로 작동하지만 항상 작동하지는 않지만 가끔 작동합니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꽃은 좋아. 알았어. 당신은 약 50분의 50을 얻습니다. 초콜릿도 효과가 있으므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이 분노를 진정시키나요? 때때로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가족을 나누고 누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까? 그는 남자 중에 남자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야. 나를 죽이러 온다. 내가 먼저 나가야 하니 너희들은 뒤에 숨어라. 만일 그가 나를 죽이거나 쫓아오면 너희는 목숨을 걸고 도망간다. 그 사람이 야곱인가요? 아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레아와 아이들을 앞쪽에 두고 레이첼을 뒤쪽에 두는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멀리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남자의 남자야? 죄송합니다.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겁쟁이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인가요?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 뒤에 숨어야 할까요? 알았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신경 쓰여서 미안해. 그건 내 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밤 그는 제브박 와디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레슬링 시합을 하게 됐어요. 여기 24절을 보고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을 데려갔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손을 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는 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자는 그를 제압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남자는 엉덩이뼈를 건드려 엉덩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그의 엉덩이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니 가도록 해주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실 때까지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정말로 이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선 환난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까? 야곱은 공경에 빠졌고 에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나요?
예,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야곱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속이는 자처럼 들립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엘든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항상 유대인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천년에 걸쳐 하나님과 씨름해 왔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겨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에게 붙여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의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깔끔한 일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에서 씨름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짓습니다. 분이엘이라는 용어를 보면 분이는 얼굴을 뜻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명의 뜻은 신의 얼굴이다.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내 생명이 보전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한 남자. 아니요.
그냥 남자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람들이 제안했고 나도 이에 동의합니다. 구약에서 신연, 시아퍼니 또는 그리스도연, 크리스타페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연, 시아퍼니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산이 흔들리고 있다. 모세가 거기 위에 있다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다가 내려오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연, 시아퍼니입니다. 사람을 날려버리고 영광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것은 신연, 시아퍼니, 즉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크리스토퍼니, 크리스타페니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야곱이 남자와 씨름했는데 그 남자가 그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엉덩이를 만져 빼내기 전까지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그 사람 이 미리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상적인 힘으로 아침까지 야곱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크리스토파니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라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 문제를 보는 방식이 그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천사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2장 32절을 보고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그 위로 돋았고 그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아침에 에서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큰 사람이나 무언가를 쫓고 있으며 항상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도망치고 도망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야곱의 환도뼈가 없어졌느니라.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금 달릴 수 없습니다. 그는 에서와 마주해야 합니다.
즉, 그는 통제할 수 없으며 내가 그냥 뛰어다닐 거라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갈 거라고, 적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엉덩이를 내밀고 에서와 얼굴을 맞대고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32장 32절에는 이 구절이 후대 편집자들에 의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 뼈 근처에 닿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환도뼈 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힘줄,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환도뼈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환도뼈 옆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까지. 그 말은 나중에 추가됐나요?
이 이야기는 야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까지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덧붙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야곱보다 훨씬 늦었는가?
예, 적어도 400년은 걸립니다.
모세가 우리는 아직도 힘줄을 먹지 않는다 고 썼는데 4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32절에 이 진술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400년 후에 그들이 왜 엉덩이뼈 옆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모세 시대보다 오래 후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엘 위 야곱의 만남과 에서에게 거짓말 57, 41대 63, 32.
이제 우리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수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마침내 만납니다.
에서는 형에게 넘어져 마침내 울면서 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거기로 돌아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당신과 함께 자란 형제나 자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 후에 만났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야곱은 다시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와디 압복, 와디 제브바, 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나는 내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
내 선물을 도로 가져가라.
나는 부자다.
내려와서 내 집 좀 구경해 보는 게 어때?
나는 사의 바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붉은 바위와 누비아 사암, 페트라가 있는 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내려와서 나를 보는 게 어때?
야곱은 아, 네,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양과 염소를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는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 돼, 안 돼. 내 양과 염소는 천천히 가야 해. 그러니 에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지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나요?
제이콥이 저기 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다음으로 읽은 내용은 34장의 다음 장에서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여기 세겜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까?
이 사람 아직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그가 여전히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은 당신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건 그렇고 지리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내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에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에돔 사람들은 그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에돔이나 에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건 그렇고 성경에서 에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에돔 사람들은 항상 거의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을 죽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볼 때 그리고 에돔인들이 기억하는 것을 볼 때 힐데브란트는 에돔인을 볼 때마다 유대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과장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돔 사람들 이 유대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전체는 오바댜서의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책 전체는 에돔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기력한 위치에 사람을 죽인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진다. 그러므로 선지자 오바댜서는 주로 에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에돔 사람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돔의 사람이었습니다. D와 M이 들리나요? D와 M, 에돔은 같습니다. 헤롯은 이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헤로당이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에돔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헤롯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러 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유대인 공주. 마카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헤롯은 마카비 공주 중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암네, 머라이엄,였고 그녀는 마카베오 가문의 공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존경합니까? 메커비즈는 그들에게 한우카 축제를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를 영웅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메커비의 소녀 중 한 명과 결혼합니다. 이제 헤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사람을 죽였나요? 그는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를 죽인다. 그녀는 유대인 공주입니다. 이 사람 정말 바보인가요? 앤서니와 클레오파트라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또한 마크 앤서니, 마옥 앤서니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였고 헤롯은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헤롯이 신약의 여리고에 이곳을 지었고 내 아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곳은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가 만든 연못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물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육점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철조망을 넘어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넣었는데 역사도 모르고 컴퓨터 덕후라서 수영장에 넣어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를 아래로 밀듯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를 쫓아낼 때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어요. 우리는 철조망으로 찢어졌습니다. 철조망이 걸려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곳으로 먼 길을 오려고 한다면 작은 철조망이 당신을 멈추게 놔둘 건가요? 아니요. 그보다 좀 더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의 엉덩이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누군가가 당신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요. 그래, 내가 했어. 그는 몰랐어요. 이곳은 소금 바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발 1270피트 아래 사해,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은 요르단과 지중해라는 나라입니다. 에서는 사해 남동쪽 에돔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 킹스 하이웨이로 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만났는데 이곳은 얍복 와디 옆 부니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해서야 내가 너를 따라 에돔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다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은 야곱이 여기 세겜에 있고 그의 딸이 그곳에서 강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엠록과 그의 딸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 63, 32대 68, 51. 이제 이전에 건너뛴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모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압은 제가 건너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롯의 아내는 돌이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롯에게는 아내가 없고 딸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자녀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동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생산을 합니다. 아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다. 모압은 다버지로부터라는 뜻이다. 모압 사람들은 다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논의 딸에게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모압 사람들 다버지로부터라는 칭호가 정말 멋진 칭호인가요? 전혀 멋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압에서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면 모압 족속이 다윗의 계열에 들어가게 될까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이 모압에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압 사람들이 그의 계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암몬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딸도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암몬을 생산했습니다. 에먼 조어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암몬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자손 중 한 사람은 요단의 암몬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 모압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저는 인디애나 주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교도소에는 프로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보는 내 인생에서 가르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인이었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감옥에서 프로보를 건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로보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인 DMZ가 있었는데 그들은 총도 없고 칼과 손만 갖고 프로보를 비무장지대 반대편에 투하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에게 총을 주지 않았나요? 총소리를 내면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칼과 손을 가지고 DMZ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메달을 수여했고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집에 있었는데 두 남자가 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집에 뛰어들기에 잘못된 사람인가요? 두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일을 했는데 무엇을 추측합니까? 그 옆에는 죽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프로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3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프로보가 감옥을 지나갈 때 이 사람을 건드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프로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꽤 위협적이에요. 그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구약성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나는 밤에 구약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낮에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프로볼을 보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노트 하나도 안 적더라고요. 그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파괴하려고 이런 모든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넣었고 모두 멋졌습니다. 나는 프로볼을 보았고 그는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나는 그 친구를 못 살게 굴 것입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은 메모를 작성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그에게 가서 프로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필기도 안 했는데 그 시험에서 어떻게 98점을 받았나요? 그는 훈련을 받았고 사진에 가까운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다시 인용할 수 있었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는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다시 인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관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프로보가 저기서 손을 들고 건방진 늙은 프로보가 말하더군요. 교수님, 그렇게 취하시면 그런 섹스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오를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거기 서서 미안하지만 솔직한 사실은 술에 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 힐데브란트가 당신을 이 일에 빠뜨렸어요. 술에 취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논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이유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앞뒤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개는 영리하고 엉뚱한 대답을 듣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는 운이 좋았고 다행히도 로버트 늙은이가 맨 앞에 있었다. 그는 앞에 앉아있던 노인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프로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프로보는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받았어.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코스가 끝나기 전쯤에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프로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면 그 이야기는 좋은 결말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모압과 아몬은 나중에 롯에서 보게 될 두 가지 중요한 부족 그룹입니다. N. 야곱이 베델로 돌아옴 68. 51대 71. 09.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35장에서 그가 베델로 돌아오는 때는 20년 후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야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야곱은 자신의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자였는가? 그는 다른 신들을 숭배했는가? 그래서 내 추측으로는 야곱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당신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다른 신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너무 많은 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에 있는 것은 여호와와 다른 신들, 유일신론입니다. 제이콥은 보호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혜택 같아요. 야곱은 자신의 이방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이제 베델로 돌아왔고 진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교도 신들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결혼은 자로 바뀌는 일이 반복됩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 기스라엘 기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엇을 반복하길 기대하시나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며 씨가 번성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올 때 그 언약이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될 터인데 어떻게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지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레이첼이 죽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첼은 베셀을 떠난 후 사망합니다. 나엘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내려가던 중 베들레헴 밖에서 죽습니다. 레이첼은 벤저민과 함께 사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아 살해 당시와 바벨론 유배에 관한 예레미야서에서도 반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은 유배 생활의 예레미야에게서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죽인 예수의 죽음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5.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 71, 10대 73, 45. 이제 우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배우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중 네 가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우선 그것들을 모두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레아에게는 대부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바이입니다. 리바이가 왜 중요한가요? 레위는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메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주어진 거룩한 지파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인의 도시도 있을 것이다. 레위는 매우 중요한 지파입니다. 레아의 또 다른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유다가 왜 중요합니까? 유다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입니까? 데이비드. 이스라엘의 왕들 곧 다윗과 솔로몬과 로보암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남왕국의 모든 왕들이 유다에서 나올 것이며 그러므로 레위가 제사장들을 제공한 것처럼 유다는 왕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레이첼과 함께 레이첼의 두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맏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다른 아들은 벤자민입니다. 벤자민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겠지만 내가 사울이라고 하면 신약성서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폴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추측해 보세요. 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 유다, 요셉, 베냐민 네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갈라져서 북쪽 지파는 요셉이 되고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북쪽에 있을 것이다. 유다는 남쪽에 있을 것이다. 요셉은 실제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얻을 그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의 지배적인 지파가 될 것이고 유다는 나중에 남쪽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그 사지파는 정말 중요합니다. P. 디나의 강간 73, 46대 77, 14. 당신은 거기에 한 소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4장과 38장을 건너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단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것을 생략합니까? 34장은 먼저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라. 하몰의 아들 세겜, 내가 그를 당나귀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이 당나귀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이 나가서 당나귀 사람의 아들 세겜을 만나니 그 지역의 통치자가 그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는 그녀를 위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까? 그는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는 강간을 당하는데 이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왜 정말 멍청한 걸까요? 12명의 형제가 있는 여자를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바보 같네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범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노하고 분하여 칼을 들고 나가서 그를 쫓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까? 야곱은 남자 중에 남자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그 사람이 먼저 거기에 있었어야 했나?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그들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이콥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이나요?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 형제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12형제가 왔고 형제들은 자매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게 나쁜 조합인가요? 그럼 12형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이콥은 조금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서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과 하몰에게 가서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콥은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은 할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돌아가서 당신의 백성에게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돌아가서 온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합니까? 그게 큰일인가요? 예,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거래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녀와 결혼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의 자녀와 결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자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나머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12형제가 모두 필요합니까? 아니요. 레위와 시므온 두 형제만 들어가고 그 두 형제가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점령합니다. 두 형제만 있었는데 셋째 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여기 본문에는 고통 중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력하고 나는 웃어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일, 즉 할례를 더럽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이너의 스토리라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요.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Q. 유다와 다말, 창 38장, 77, 15대 81, 50.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38장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배경,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나쁜. 그의 아들 우르는 가나안 여자 다말을 데려다가 결혼시켰습니다. 우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유다의 아들 우르가 다말과 결혼하고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아내와 결혼하여 형을 위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형제를 기르기 위해 그의 형제를 위해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리바이레이트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당시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만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씨앗을 땅에 흘립니다. 하나님은 오난을 너무 해킹하셔서 그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제 우르는 다말과 결혼했고, 그는 죽었고, 둘째 아들은 다말과 결혼했고,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당신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에게 셋째 아들을 주실 겁니까? 여자가 만지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제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 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타마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유다, 본문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이제 아내가 없어 여행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여기 다말이 창녀처럼 옷을 입고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큰 놈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예요? 그러자 그는 비자, 비서, 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마스터카드, 메스터카드, 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글쎄요, 저는 둘 중 하나를 갖고 있어요. 잔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의 인장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장반지가 왜 중요한가요? 그거 유다의 인장반지인가요? 그것이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진흙 속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 아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지팡이와 반지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가서 염소를 가져다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여자에게 들어감에 그 여자가 잉태하니라. 염소를 값으로 보내러 갔더니 염소가 사라지고 그는 나 없어졌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임신 중이니 데리고 나가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더럽힌 죄로 화형시켜야 한다. 그러자 다말이 나와서 유다야, 이것을 기억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쎄 이고 유다가 잡혔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규정이 아닌 설명.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큰 지파인가요? 유다는 다윗이다. 사실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한 장에 누가 나타나는지 추측해 보세요. 다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조아, 힐데브란트, 무슨 일이야? 왜 이 두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나는 제안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려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형들의 제거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누가 탈락하나요? 레위와 시므온, 르우벤이 마청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그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사라졌고, 레위와 시므온도 사라졌고, 유다도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들을 없애는 것 같아요.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비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창세기의 끝에서 초점은 형들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 것입니까?
요셉.
요셉은 보석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의 두 주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이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여 여러분을 형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요셉 이야기 81 51-84 01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치고 싶은데 이 내용은 빠를 것입니다. 나는 야곱과 요셉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과 요셉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 모두에서 당신은 남동생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동생이고 에서는 형입니다. 야곱은 최고입니다. 요셉은 동생이고 형들은 모두 부패했고 요셉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패권이 있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모두에서 가족의 불화와 속임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속임수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 야곱이 다툼과 속임수를 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야곱의 두 이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편에는 형제 간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좋아했습니까? 다양한 색깔의 코트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편애했고 부모의 편애가 있을 때마다 형제자매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편애는 형제 간의 경쟁과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사람이었던 동생은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모두 외국 땅에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올라와서 바로 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모든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외국 땅에서 번영합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두 사람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소원해진 형제들과 재회하게 된다. 야곱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재회하고 요셉은 형들과 재회합니다. 마지막에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모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형성되는 방식에 있어서 다소 유사합니다. 성 요셉과 지혜 84, 02-85, 53. 이제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비교하여 몇 가지 비교를 통해 요셉과 지혜 문학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옛적에 라는 말을 들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왕국을 두루다니며 이 왕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으려고 왕국 전체를 돌아다니고 마침내 그 사람이 시도하는데 그게 딱 들어맞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녀는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중 일부는 신데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난 정말 심각해 이게 신데렐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예쁜 여인의 이야기야, 알라딘도? 이 이야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제 요셉 이야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왕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 내려갔고 감옥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기근 일을 했고 그들은 7년 동안 음식 없이 지냈고 그는 그들을 위한 음식을 얻었고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이야기에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종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그토록 아름답고 같은 종류의 서술 패턴을 따릅니다. 보디발의 아내이자 지혜인 T. 요셉 85, 54-89, 19. 이제 요셉은 거친 여인에게 저항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쫓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한데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거야. 잠언에서 속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거친 여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까?
예.
잠언 5장과 7장은 야생 여성에 대한 주요지의 경고입니다. 조저프는 실제로 그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꿈을 잘 해석합니까? 다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자이며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꿈을 해석할 줄 안다. 그러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는 7년의 풍년 동안 저축하고 그 다음 7년의 흉년 동안에도 저축합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집트 지혜문학에서는 현자를 침묵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에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입니까? 고대 이집트 문학에서는 2000년 동안 현명한 사람을 침묵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숨기고 침묵을 지켰던 걸까? 그는 현명한 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여기서 조용한 남자의 역할을 맡는다. 내가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티브가 실제로 요셉에게 나타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 11명이 남았습니다. 그의 11명의 형제들은 겁에 질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셉은 강한 위치에 있고 그들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요셉은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이건 반전이다. 하나님은 역전을 행하시는가? 악한 것을 취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요셉은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분은 나쁜 것을 취하셔서 놀라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야곱 이야기의 마무리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요셉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에 관한 강해십을 가르치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입니다. 크리스턴 소여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테드 힐더브랜트 2